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봤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스키 국장은 미국이 의도치 않은 탄저균 배송 정황을 명확히 해명했다는 말 외에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는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하고 치명적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실전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서한에 담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병이 대규모이고 복합적이라며 추가 감염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스 대응 조치가 완전한 효과를 내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이고 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사이에서만 메르스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환자 수는 138명으로 늘었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지병이 있었다고 한국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4차 감염자도 발생했는데 그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입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북한의 친주를 둔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크 의원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것은 초당적인 결의안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결의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지난 3일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VOA에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리노이주에 6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OPM의 전산 시스템이 두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공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연방인사관리처 전산 시스템에서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정보당국과 군당국이 연방공무원들의 신원을 조사한 정보에 접근한 것입니다. 신원 조사 내용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정신병력, 마약과 술 전력, 과거 체포와 파상 관련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친척들과 해외의 지인들에 대한 연락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연방인사관리처에 대한 첫 번째 해킹 공격을 통해 해커는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중동의 오만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6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멘 출신의 6명의 수감자들은 오늘 오만에 도착했으며 이곳에 재정착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오만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송으로 쿠바 내 미국 해군기지에 위치한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모두 116명의 수감자만 남게 됐습니다.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이 무역협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미국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부결한 것은 약 10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간 연설에서 이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 무역 조정 지원 제도 TAA에 반대한 의원들이 결정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치사율이 40%가 넘는다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털고 일어난 사람들도 있어서 뉴스의 인물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의심 격리 대상자가 3,6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추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한국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6개월간 평양에서 영어 강사를 했던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 씨가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서부에 450명의 군사 고문단을 추가 파병하고 ISIL 대응 작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핵시설을 추가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오랜 관측을 사실상 공식 확인한 것인데요. 먼저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부터 요약해 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지난주 군축과 비확산 조약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추정에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추정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한의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사실상 확인한 것인데요.
네.
국무부 보고서는 그러나 비밀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나 핵시설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함으로써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보고에 앞서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같은 전문가가 대표적인데요.
네.
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 4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은 영변의 핵활동을 사소한 문제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과 핵협상에 나섰던 미국 측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을 해왔다고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지난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관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북한의 모든 핵활동이 영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그런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핵 협상이 늘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은 이처럼 북한의 추가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시설 검증을 약속한 것은 유용한 절차였지만 이때도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까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북한에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있다면 이 현재의 북핵 협상 방식은 의미가 축소되는 것 아닐까요?
네,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같은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 8일 VOA에 북한이 영변의 핵물질 농축시설 이외에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협상이 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협상도 먼저 북한 측이 관련 시설의 모든 범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협상 개시 단계에서 추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사실을 밝히고 이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데디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원연구원 같은 전문가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무엇보다도 북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조사활동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면 영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찰 방식은 결국 속임수를 써온 북한에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석좌 교수는 지난 2010년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상기시키면서 현장에 원심 분리기 제조시설이 따로 없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제3의 장소에서 제조한다면 농축활동 역시 굳이 영변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또 윤선 스팀슨 센터 개관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6자회담은 재개 자체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신뢰할 만한 핵 포기 의사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6차 회담을 재개할 미국의 동력과 확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이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지난 8일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정상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과 인권 유린, 그리고 외국인 납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캐나다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하루 전날 열린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납치는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주요 7개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네, 북한의 영변 이외 지역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미 국무부 보고서의 내용,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가뭄과 식량 생산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의 가뭄 피해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이달 상순까지 강수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하고 대체 작물인 옥수수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통일부는 또 다음 달 5일까지도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면 감자와 쌀 생산량이 예년보다 급감하면서 올해 북한 전체의 식량 생산량이 15에서 20%까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난달 10일 이전에 파종한 옥수수 생산량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에서 지난해에도 봄 가뭄이 심각했는데 이 식량 생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 정부 관련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봄 가뭄 때는 기존 저장 용수를 활용해서 상당 부분 피해를 극복함으로써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480만 톤 정도로 한 해 전보다 만 톤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용수 고갈에다가 비료 부족까지 겹쳐 식량 생산이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올봄 가뭄으로 평소 13m 정도이던 함흥 지역의 댐 수위가 최근 들어서는 30cm까지 떨어질 정도로 용수 고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 전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다음 달 초까지 가뭄이 이어져서 북한의 식량 생산이 20%까지 실제로 감소하게 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384만 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산량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한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때는 배급제에 의지하던 북한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많이 굶어 죽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쌀이 부족해도 다른 살아갈 방법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 대화가 이뤄지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 세계 식량 계획 WFP도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아시아 지역 본부장인 데이비드 카트루드 씨는 농번기를 맞은 북한에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카트루드 본부장은 지난 1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면 식량 제공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되고 있는 이 북한의 봄 가뭄, 강수량은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비 소식이 있습니까?
북한의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평균 강수량은 135.4mm로 평년의 74%에 불과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3월 강수량은 예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된 지난달 강수량도 40.1mm로 매우 적었고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가뭄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비 예보는 아직 없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은 북한 지역의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사이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비가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가뭄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6월 말부터 7월 사이가 장마철인데요.
네.
그때까지는 해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봄 가뭄에 북한 당국도 비상이 걸렸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 당국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모내기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국 각 지역의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철한 공격 정신으로 80% 이상의 면적에 모내기를 마쳤다고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의 경우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논에 모내기를 마쳤다면서 벼 영양단지의 모 재배와 물 절약형 농법을 소개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도 저수지의 물길 확장과 우물 파기 등으로 물을 충분히 확보한 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모내기를 마무리했다고 노동신문은 강조했습니다. 또 황해남도 연안군과 남포시 등의 가뭄 극복 사례와 함께 효과적인 물관리 방법을 소개하며 모내기 성과를 높일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의 봄 가뭄 또 식량 생산 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 씨가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에서 겪은 경험을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 씨는 여기서 북한을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 강연 행사, 이 테드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테드는 기술의 테크놀로지와 지적 유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딴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테드는 기술과 유희, 구상 등 세 분야에 관해 세계적인 명사들이 참여하는 강연 행사입니다. 지난 1984년에 시작된 이 강연 행사는 처음에는 소수 엘리트들의 지적인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또는 퍼뜨릴 만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강연 내용을 확대했고 2006년부터는 강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강연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드에 나서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 인사나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빈 민스키, 그리고 진화 생물학의 거두인 리처드 도킨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섰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명한 강연 행사 이 테드에서 연설을 한 숙희 김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숙희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교사 신분으로 평양 과기대에서 북한 고위층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평양의 영어 선생님,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테드 측에서 김 씨를 연사로 초대했고 강연은 지난 3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테드 2015에서 진행이 됐고 지난 8일 테드의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숙희 김 씨의 테드 강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테드 강연에서 숙희 김 씨는 북한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사회 전체가 거짓에 기반을 둔 나라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이 나라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였고 평양 과기대는 학교로 가장한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였다고 비유했습니다. 특히 평양 과기대 학생들과 외부 세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인터넷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학생들과 지냈으며 학생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과연 학생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으며 또 그들에게 진실을 추구하라고 고무하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을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다라고 말한 숙희 김 씨의 테드 강연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몽골 당국 현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소피 피셔 홍보 담당관은 지난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몽골 당국에게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ILO 베이징 사무소장의 보고를 인용해서 몽골이 북한과 5년 기한의 양자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몽골의 소규모 직물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봐왔다며 이들이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 고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몽골 당국에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몽골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LO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실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인의 상업 활동을 극도로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죠. Human Rights Watch는 북한 정부가 개인 상업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고 불공정하게 기소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주민들이 개인 상업활동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탈북자 12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개인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들을 자의적인 체포와 강탈, 구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개인 상업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람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출 동원 능력 또는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구속을 피할 돈이 없거나 연출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간 수감돼 강제 노역과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때는 수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상인들은 항상 당국자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지니고 다닌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장마당 상업 활동을 극도로 탄압하면서 마음대로 붙잡아들이고 강탈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주 동안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함께 듣겠습니다.
그대와 나 둘이서 사랑을 할 때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사랑을 받을 땐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도 햇살
Zhou Yongkang has been sentenced to life in prison for bribery, abuse of power, and international disclosure of state secrets.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11일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격 보도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저우 전 위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나온 저우 전 위원은 당당하던 풍채는 사라지고 백발로 바뀐 머리에 수척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사법과 정보기관을 총괄하면서 최고의 핵심 권력에 있었던 저우 전 위원이 결국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우 전 위원은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베이징 석유학원을 졸업한 뒤 석유공업부 부부장, 중국 석유천연가스 총공사 사장, 국토자원부 부장 등 석유 분야에서만 37년을 일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조카 사위로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쓰촨성 당서기와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중국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정법위는 중국의 사법과 공안, 정보를 총괄하는 무소불위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우 전 위원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뒤 부패 단속에 걸려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율 위반 혐의로 당의 조사를 받다가 결국 체포됐고 올 4월 검찰 기소에 이어 재판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장에서 저우 전 서기가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권력 남용으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우 전 위원이 권력교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경쟁관계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후원한 게 몰락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 주석과 대립하면서 시 주석의 집권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보전 서기도 지난 2013년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제 인물,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종신형에 선고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추가로 파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일에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450명 규모의 군사 고문단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이라크군의 ISIL 대응 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새 군사 고문단이 앞으로 6주에서 8주 안에 현지에서 지원 임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군의 ISIL 대응 작전이라면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라크군 또 현지의 순위파 민병대 병력이 ISIL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고문단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타카둔 기지에 주둔하게 됩니다. 현지의 이라크 육군 8사단을 지원하고요. 병력 배치 같은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수송, 정보 임무의 개선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지에 순위파 민병대 병력이 있는데요. 이들이 시아파인 이라크 정부군 병력과 함께 ISIL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는 좋지 않죠. 하지만
네.
이 ISIL에 대응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대응 작전을 펼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 순위 민병대 병력에도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앞서 순위파 민병대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충분한 무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을 했었죠.
네.
그리고 백악관도 이제 이번 이 증파 계획에 대해서 미군의 이번 조치가 이번 주 초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 또 두 정상이 함께 공감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서 이라크 병력의 훈련 지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맡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훈련 지원 또 말 그대로 이제 군사 고문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라크의
네.
작전을 이제 고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한 가지 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고문단이 주둔할 타카툼 기지의 위치도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도 이 ISIL이 점령한 두 개의 주요 도시 이 안바르주의 주도인 나마디와 이 팔루자 이 사이에 이 기지가 있습니다.
네.
안바르주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ISIL이 지난달 이 나마디를 점령하면서 이 ISIL 대응 작전에 빨간 불이 커졌죠. 그 국제연합군의 우려가 이제 높아졌는데요.
네.
결국 이번에 미국의 긴급한 추가 파병 결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며칠 만에 이제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네.
6주에서 8주 안에 파견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데요.
네.
이 안바라주의 경우에 ISIL의 입장에서는 이 ISIL이 이제 시리아 동부 또 이라크 서북부를 점령한 다음에 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자신들의 근거지는 시리아 라카에 두고 있는데 이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 지역을 연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라크 서부의 안바르주입니다.
네네.
따라서 ISIL의 입장에서도 이라크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급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반대로 이제 ISIL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라크 또 이라크를 돕는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이 ISIL을 격퇴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의 이 맥을 끊기 위해서는 안바르주에서 ISIL의 세력 확대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안바르주는 이제 이라크 서부에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와도 접해 있지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접해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역시 이 ISIL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 왔는데 따라서 이 안바르주에서의 ISIL 세력 확대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주에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추가로 파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니까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난해 공습 작전으로 이제 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개입한 이후에 네. 3,080명의 군사 고문단을 지금까지 파견했고요. 이번에 이제 450명을 추가 파병하면서 이제 3,500명이 넘게 됐죠.
네.
앞서 파견된 군사 고문단도 이번에 파견되는 고문단은 이제 안바르주에 집중을 하지만 앞서 파견된 네. 군사 고문단은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역시 이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지원, 자문 이렇게 이 ISIL 대응을 돕는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해 왔죠.
네,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국방부의 추가 파병 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정략에 대한 비판은 있어 왔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린 국방부의 추가 파병 계획이 나온 후에도 특히 이제 의회 공화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는 얼마 전에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번에 추가 군사고문단 파병 계획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전략에 병력만 더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450명이라는 이 숫자도 이라크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상원 군사위원장이기도 하죠. 거듭 미군 지사군 파병을 촉구했는데 앞서 이 맥케인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은 만 명의 지사군 병력을 파병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제 언급을 했었죠.
네.
또 이제 제가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미국의 군사고문단 파견이 실패한 베트남전 전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반박을 했는데 이라크 현재 상황과 과거 베트남전 상황은 다르다. 또 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추가로 파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했죠.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방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치 여사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네.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현재는 이제 미얀마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를 이끌면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NLD 대표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이 수치 여사를 크게 환대했고요. 특히
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수치 여사와 만났는데 시 주석이 이제 중국 국가주석이기도 하고 공산당 총석이기도 하니까
네.
이 중국 공산당 총석이 또 이 미얀마 야당인 NLD의 대표 이 자격으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중국은 과거에 미얀마의 군사정부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 군사정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던 수치 여사가 이제는 중국의 초청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와 만났다는 건 정말 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미얀마의 상황 또 이제 중국의 상황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미얀마에서는 오는 11월에 총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승리할 거란 그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시 주석이 수치 여사와 만남으로써 앞으로 이제 만약에 NLD가 승리해서 정부를 구성한다면 수치 여사가 미래 미얀마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수치 여사와의 관계 강화를 이제 미리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얀마가 지난 2011년에 군부 통치를 끝냈죠. 그리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네.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이 수치 여사를 초청을 하고 미래 미얀마 권력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이 서방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진핑 주석과 수치 여사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 주석이 수치 여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 주석은 수치 여사와 NLD가 미얀마 국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수치 여사에게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미얀마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뉘앙스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치여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수치여사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수치여사도 두 나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와 중국이 이웃한 나라로서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또 자신이 이끄는 미얀마 NLD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또 이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관계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수치여사가 베이징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네.
상하이 또 두 나라 국경 지역인 이 중국의 윈난성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에 이 수치여사를 이례적으로 환대했죠.
네, 이제 몇 가지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네네.
중국이 수치여사가 이제 미얀마에서 베이징으로 향할 때
네.
양곤 국제공항에 주 미얀마 대사를 보내서 배웅을 했는데 사실 한 나라 정상이 이제 이동을 할 때 보통 대사가 배웅을 나오죠.
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대사가 나와서 배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관계자도 이런 모습은 중국이 수치여사를 존중하고 또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수치여사의 방문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의 관심도 꽤 높았는데요.
네.
그런 현상을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중국의 뉴스 관련 웹사이트 중에는 수치여사의 방문만을 별도로 소개하는 인터넷 앱, 그러니까 이제 뭐 수치여사의 방문만을 별도로 이제 따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네.
것까지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는 이 수치여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대를 했지만 중국 내에서의 보도 자체는 굉장히 민감하게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여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독일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죠.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분이 가장 주목을 모았던 현안이었죠.
네.
이번에 이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지난 8일까지 이틀간 이제 독일에서 일정을 마치고 폐막을 했는데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요 7개국은 이번 회의 의장국인 독일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여기에 일본까지 7개 나라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러시아도 주요 8개국 회의해가지고 1990년대부터 참가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는 러시아가 이제 배제되고 있죠. 이번에
네.
세 번째 정상회의가 러시아를 배제한 채 열린 거고요. 이번 회의에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는데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회의 결과를 현안별로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러시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들은 지난 2월 민스크에서 체결된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이행할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재를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민스크 협정이란 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한 협정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협정을 중재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서명을 한 그런 휴전 협정입니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동부 이제 내전 지역에서 모든 중화기를 철수하고 정치적이고 평화적인 해법 마련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히려 휴전협정 이후에 중화기를 철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더 많은 병력 또 더 많은 중화기를 반군 지역으로 보내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휴전협정 이후에 가장 격렬한 교전이 발생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지금 휴전협정 체계가 가장 지금 흔들리는 그런
네.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계속 부인하면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의 경고에도 오히려 일부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지난 11일 키예프에서 긴 강연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확실히 밝혔는데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을 일으킨 분리주의 반군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 파워 대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의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집권한 친서방 정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국민의 지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서 내전을 일으켰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기만적인 태도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파워 대사는 러시아가 여러 이 선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개입 의도를 숨기고 또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솔직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보리에서 도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파워 대사는 이 안보리를 통해서 러시아의 개입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또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말을 지적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쓴 것도 제 기억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다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돌아가서요. 이 공동선언문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정상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양 질서를 수호할 것이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표현이 있는데요.
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상들은 공갈과 협박, 폭력, 일방적 행동을 거부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중국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네.
이 대규모 해양 매립을 통한 토지 조성과 같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이제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입장이.
뭐 말씀하신 대로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주요 7개국을 오히려 비난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 홍내의 대변인은 이 7개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나오자마자 바로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편견을 버려야 한다. 또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중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역이 중국은 자국 영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한 것이지 뭐 주변국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또
네.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한편 이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는요. 일본을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나머지 정상들을 부추겨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망발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렬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안보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기후변화 대응도 또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모은 문제인데요. 올해 이제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두고 이제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이틀 회의 중에 두 번째 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요.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2010년 수준의 40에서 70%까지 줄이고 2100년까지니까 이번 세기 말까지는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종식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환경운동가들도 이런 이제 주요 7개국 정상들의 합의 내용을 환영하면서 하지만 이런 약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오늘. 위대한 정복자로 불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제왕 중의 제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는 어렸을 적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정치, 과학, 문학 등을 배웠습니다. 이후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자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더스강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합니다. 동서양에 걸쳐 세워진 이 대제국을 통해 서양의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 오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가 세운 대제국은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이집트의 세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2000년 6월 13일 오늘. 한반도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행을 교양시내 연도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영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후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날 남한의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2박 3일 동안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방문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